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군이 오늘 한반도 서해상으로 2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군이 한반도 시각 이날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서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착지점은 북방 한계선 북방 일대였으며 한국 민간인과 군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긴밀한 미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이날 북한의 포사격 직후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소 등으로 긴급히 피신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이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북방한계선 남방해상가상표적에 대해 대응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이날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서 행한 포사격 재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신 장관은 한국군은 북한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위협이 없는 한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전시내각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지구를 통제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행위나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하에 팔레스타인 기구들이 통치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또 가자지구 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향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습격, 하마스 지하갱도망 파괴, 공중, 지상공격, 특수전 등에서 보다 표적화된 접근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는 하마스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억류 중인 인질을 구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갈란트 장관은 말했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인 인질 수는 총 1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등에 대한 포격 등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 가한 공격으로 민간인 20여 명이 다쳐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이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0월 개전 이후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총 22,438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IS는 약 100명의 사망자를 낸 카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추모행사장에서의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S는 어제 성명에서 3일 이란 남동부 케르만시에서 열렸던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 4주기 추모행사장에서 조직원 2명이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군중 속에서 자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3일 발생했던 폭발은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IS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은 지난 2020년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인물로 3일 폭발 사건 직후 이란 정부는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었습니다. 한편 호세인 살람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은 오늘 폭발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IS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권 내 시아파 종주국으로 순위파 IS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어제 홍해상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무인정을 폭발시켰다고 브래드 쿠퍼 미 해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후티 반군의 무인정 한 척이 이날 홍해 내로 약 80km가량 진입한 뒤 항로에서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폭발은 홍해 해역에서 운항 중인 상선들과 미 해군 함정들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상선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쿠퍼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무인정을 이용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며 목표물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쿠퍼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5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5일 오전 9시부터 서북 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2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순항미사일 파편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서해 완충구역으로 해안포를 수백 발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차량 생산 공장을 찾아 미국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5일 오전 9시께부터 11시께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 등 서북 도서 지역에서 2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 지점은 북방 한계선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과 금강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이성준 공보실장입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한국군도 대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서북 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 처음입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설정됐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이후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생각됩니다. 한미 연합훈련도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지금 한국군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이례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계속 경계는 좀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이후 한국이 9.19 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 조항에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 같은 달 23일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북한이 9.19 합의 무효화 선언 이후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복원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목재 경계초소를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남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당시 파괴된 북한군 10개 GP 중 일부 GP에서 콘크리트 초소를 식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콘크리트 초소 건설은 앞으로 GP 운용을 본격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북한군이 경의선 육로와 육로 인근 GP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 중인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경의선 육로는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완료됐고 2006년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가 열린 뒤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한 도로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더 이상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며 북한이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남북관계 전반을 단절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경의선 인근의 지뢰 매설은 9.19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북관계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겠다. 이제 회복 기대하지 마라. 이런 걸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이런 군사적 긴장 고조 행동들은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국 내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9.19 군사합의 파기 문제를 여론 분열에 활용하기 위해 대남 도발과 심리전 등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략미사일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중요 군용 대차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당 중앙이 제시한 발사대차 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하고 새해 새로운 생산 목표 점령 투쟁을 기세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함께 보도한 사진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이동식 발사대가 포착됐고 액체연료 ICBM 화성 17형용으로 추정되는 발사대도 보였습니다. 화성 18형 발사대는 사진상 5대가 식별됐습니다. 이들 5대는 화성 18형 미사일이 들어가는 원통형 관, 캐니스터가 차량 위에 올려진 완성형이었고 별도로 바닥에 놓인 캐니스터도 일부 사진에 담겼습니다. 화성 18형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을 겨냥해 개발한 최대 핵무기이고 특히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해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보다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대미 대적 원칙을 재차 밝힌 데 이어 연초부터 지난해 3차례 발사한 화성 18형 양산 능력 그리고 실전 배치 가능성을 보이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고체형의 화성 18형을 기동성 있게 쏠 수 있는 소위 발사대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작전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곧 미국 본토를 향하는 기동성이 있는 무기다라는 것을 이제 이 무기 발사 차대의 공장을 방문해서 보내려는 메시지인 거죠.
김 위원장이 이번 공장 방문엔 딸 주혜가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신년 경축 대공연에 김 위원장과 함께 모습을 보인 김주혜는 이번 군 관련 일정으로 올 들어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순항미사일 파편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제 무기에도 한글이 새겨져 있어 북한이 중동 테러단체에 무기를 지원한 정황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 요격된 미사일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뷰이가 4일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사진에는 미사일 엔진 덮개로 추정되는 철제 물체 위에 손으로 적은 듯한 1025 나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외형상 유성펜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멘 후티반군이 발사한 이 순항미사일은 예멘에서 약 1,500km 떨어진 요르단 남부 마안 지역에서 요르단 공군에 의해 요격됐습니다. 이후 미사일 본체와 엔진, 엔진 덮개 등이 분리된 형태로 마안 지역의 한 사막에서 발견됐는데 이 중 엔진 덮개에서 한글로 추정되는 글자가 식별된 것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특히 나 표기는 이란어나 아랍어 문자에 유사한 철자가 없어 한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에 장착된 엔진은 과거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이란이 개발한 터보 제트 엔진, 톨루 10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란에 제공한 엔진 부품이 후티 반군 측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예멘 후티 반군에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예멘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2140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7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제 화성 5호 미사일의 복제본인 스커드 B 미사일 최소 90기가 예멘에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정황도 포착했으며 2015년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군사기지로 발사한 20여 발의 미사일도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후티 반군이 사용한 미사일에서 북한의 흔적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제 무기에서도 한글 표기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BOA가 4일 입수한 사진에는 북한의 대인살상용 유탄 발사기인 F-7의 신관에 비저 76, 18-80-53과 같은 한글 표기가 찍혀 있습니다. 신관은 포탄을 폭발시키는 일종의 기폭장치로 통상 포탄 안쪽에 자리합니다. 이처럼 신관을 촬영한 사진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되면서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F-7과 같은 인명살상용 유탄 발사기를 만드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앞서 B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F-7의 추진체 부분을 분리해 대전차 로켓 탄두에 장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포탄 부분이 F-7보다 길고 큰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은 전차와 차량 등 대형 물체 공격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에 따라 하마스가 북한제 부품을 이용해 살상력이 훨씬 큰 신무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F-7뿐 아니라 이제는 F-7의 로켓 추진체를 단 대전차 로켓까지 북한 무기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 군당국은 하마스가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북한 무기를 만여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 무기가 전장에서 발견되고 이번에 한글 표기까지 확인됐지만 북한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0월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What cannot be overlooked is that some Western countries are resorting to similar campaign against DPRK.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아키바 도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BOA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문제를 안보리에서 공식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ntly provided Russia with ballistic missile launchers.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가 제3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해 공유할 새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커비 조종관은 지난해 12월 30일 러시아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중 적어도 한 발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은 자포리자 지역의 개활지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missile appears to have landed in an open field in the Zaporizhia region. And on January 2nd,
또한 지난 2일에도 러시아는 야간 공습의 일환으로 다수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추가 미사일의 영향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900km에 달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를 겨냥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expect Russia and North Korea to learn from these launches, and we anticipate that Russia will use additional North Korean missiles to target Ukraine's.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확대되는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원자재, 기타 첨단 기술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in return for its support, we assess that Pyongyang is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Russia, including fighter aircraft, surface.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하는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면서 이에 대응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irst, Russia's procurement of ballistic missiles from the DPRK directly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러시아가 국제 의무를 또다시 위반한 데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와 이란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전쟁 도구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지금처럼 계속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이러한 무기 거래를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 등의 대러시아 전쟁 지원을 막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군사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행정부의 추가 예산 요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도 이날 북러 간 추가 무기 협력 정황을 폭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And we've seen them obtaining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and actually using those. And beyond that, the White House has spoken to those details already.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체 산업 기반과 군수 산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 의회와 유럽 동맹국 및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이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는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북러 간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미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미 백악관이 발표한 탄도미사일 거래 등 러북 간 군사 협력 동향을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도출의 당사자인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아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러 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이 당국자는 북러 무기 거래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러브 군사협력 문제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전쟁 위협과 관련해 영내 안보를 위한 동맹과의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역량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영내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해 그 누구도 이 지역에서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영내 안보를 위한 동맹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eah,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y very focused on working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라이더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간과 타이완, 한반도를 올해 분쟁 위험 지역으로 꼽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과 북한의 핵전쟁 위협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영내 안보, 안정,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지가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확장 억지는 영내 안보와 안정에 계속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I believe that U.S. extended deterrent.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 채택한 결론에서 미국과 한국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된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르게이 마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8일 타스토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한반도, 타이완을 올해 분쟁 위험 지역 중 한 곳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타이완 분리주의 경향을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으며 서방 지배 집단들도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영내에서 다른 국가를 희생시키고 위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한일 협력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목표를 담은 한국 정부의 외교 백서 발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한 관계의 견고함과 미한일 협력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최근 외교 성과와 정책 기조를 담은 2023 외교 백서를 발간한 데 대해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지금 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포용적이고 회복력이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3일 2022년 국제정세와 외교정책기조, 주요 외교활동을 담은 2023 외교백서를 발간하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국정 목표로 제시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이 같은 비전 실행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소개했습니다. 또 백서는 북한 비핵화, 한미관계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지속,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추진을 위한 노력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부분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목록을 별도로 나누어 소개하면서 3국 정상은 영내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이 기묘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처럼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백서에 담은 데 대해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흥미롭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는 현재와 미래에 가장 시급한 전 세계 도전에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에 대해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을 겨냥한 군사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오랜 화해와 대화 메시지는 빈말일 뿐 적대적 흡수 통일이라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모색하고 대미관계에서 주도권을 노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안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쏟아낸 위협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노려 올해 더 많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선임국장을 지낸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올해 외교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라며 올해는 특히 미국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더 많은 미사일 시험과 시험, 훈련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더 많은 양의 무기 시연을 해왔기 때문에 2024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basically means that there's little room for diplomacy in the next year. We will probably see more missile demonstrations.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 첫 해 빈번했던 북한의 도발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이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일삼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대북 선제 타격론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차석자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 횟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두 배로 증가했으며 올해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으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라고 지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한 양국 간 핵협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워싱턴 선언과 미한 간 핵협의 그룹 NCG 신설,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과 전략핵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미한 합동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강경 발언과 관련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북한이 고도로 호전성을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면서 첫째, 4월에 있을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북한은 윤 대통령과 그의 대북 강경 입장에 동요하고 있으며 여당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군사협력이 급격히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호전적 수사는 강화된 동맹에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차석좌도 김정은의 호전적 수사와 관련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한의 3국 군사훈련과 3국 군사협력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김정은은 그런 훈련을 억제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 일본, 한국이 더 많은 훈련을 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면서 도발을 거듭하겠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은 미한일 3국 협력만 강화시킬 뿐이란 설명입니다.
I think he's making a statement to try to deter the high volume of US, Japan and ROK military exercising that's been taking place.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시키고 김정은의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여 한국석좌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동맹 강화, 핵협의그룹 신설, 미한의 3국 관계 강화 등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의 위협적이라고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석자는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러시아의 지원이 이어질 것이며 여기에 중국의 지원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이제까지와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권 등과는 달리 미한 동맹과 미한의 3국 협력을 강화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제 조치를 이어가자 북한이 과거 통일 전선 전술의 실패를 자인하고 적대적 흡수 통일이라는 강경 노선을 재천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여정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며 김정은의 발언은 김여정의 메시지와 함께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은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 하의 한국을 대화와 협력, 화해,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 것은 한국을 적국이자 미국의 꼭두각시, 괴뢰로 간주하는 것 외에는 상대할 의사가 없다는 김정은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은 수년 동안 남한에서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화해와 대화, 협력을 궁극적인 통일의 서곡으로 립서비스만 내놨다면서 북한은 더 부유하고 강력하며 민주적인 한국의 자비에 결코 기꺼이 굴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적대적 흡수 통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의 실패를 본질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발언은 이전 한국 정부의 순진함을 이용하려던 북한의 과거 노력이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남한에 대한 북한의 오랜 진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북한은 이제 이런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특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요구에서 벗어나 북한을 군비통제회담에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핵 보유국으로서의 역할을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핵무기 제한이라는 거짓 약속을 대가로 제재에 대한 미국의 대폭 양보와 한반도 내 미군과 미국의 억지력 감축, 미한동맹 약화를 노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분명한 단계일 필요는 없다면서 핵무장이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대담해져야 한다면서 협상을, 대화를 포기하지 말라. 그것이 내 조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이용하고 뉴욕 채널을 이용하고 북한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한국을 다시 소통에 끌어들이라면서 만약 이런 노력들을 그냥 포기하고 우리의 유일한 정책은 그들을 봉쇄하고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봉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sing China, using the New York Channel, trying to get South Korea back into communications despite what North Korea said.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이란까지 가세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북한에 대한 봉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관여시킬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답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분명히 제재는 북한의 큰 문제인 만큼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든지 덜 가혹하게 한다든지 재검토 가능성을 얘기한다든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인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게 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중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중국이 6자회담을 주도했던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대결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지 않고 동북아시아에 혼란과 불안정이 없고 식량과 피난처를 찾아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주하는 등 혼란이 없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n China's interest. That's why they headed the six-party talks. It's in China's interest to get North Korea to stop with their nuclear test, to stop with this confrontation.
와일더 전 선임 국장도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동맹으로서 김정은이 동북아의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 및 중국과 협력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상근 대북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좌는 미한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1, 2년 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국방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다가갈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과 특히 김정은이 한국, 미국과의 대화에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도 다시 말하지만 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도발에 대비하는 데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still in the same mindset as we were a year or two ago in that we are trying to boost defense and deterrence.
차 석좌도 평화는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Peace is maintained through strong deterrence, so it's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other allies to maintain that deterrence position in the peninsula to show North Korea that their aggression cannot succeed.
차 석좌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이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유지해 북한의 침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이 유엔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을 보호하고 제3국 탈출을 허용하라고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최근 중국이 망명 희망자를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만한 보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을 상대로 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 과정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회의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명 희망자나 탈북 혐의자들은 송환되는 즉시 고문, 강제낙태, 강제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사회는 오는 23일 중국에 대한 4차 UPR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이 망명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을 허용하며 그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 측에 이러한 사안을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국에 대한 3차 UPR 당시 서면 질의를 통해 중국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비중국임을 지적하며 북한과 미얀마 난민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이나 심지어 사형과 같은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질의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월경한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UPR을 앞두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서면 질의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북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여기에 그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다 견지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지난 3차 UPR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침묵했었습니다. 앞서 4개국 10개 북한인권단체들과 개인은 전날 한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중국에 대한 UPR과 관련해 강제북송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국 국무부의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2001년 이후 23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4일 북한을 포함해 12개 나라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지난 1998년 의회가 국제종교자유법을 통과시키고 제정한 이래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며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을 발표했습니다.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북한 외에 미얀마와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자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이들 나라들은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1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관련 명단을 발표한 이래 23년 연속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성명에서 알제리아와 아르제바리아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베트남을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말리아 무장조직 알샤바브와 아프리카 내 이슬람 극단주의 보코하람, 예멘 후티반군, 이슬람 국가, 알카에다 등은 특별 우려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 정부는 종교적 소수 공동체 구성원과 예배 장소에 대한 공격, 평화적 표현에 대한 집단적 폭력 및 장기 투옥, 초국가적 탄압, 종교 공동체에 대한 폭력 등 전 세계 다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라며 하지만 증오와 편협함, 박해를 현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려 깊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언젠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2021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인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종교 탄압에 대응하고 있고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며 북한의 종교 침해 등 인권 유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킬링필드의 악몽을 겪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처음으로 북한 인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캄보디아의 체제 전환 경험이 북한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가르치는 소찬타 강사는 4일 VOA에 지난달 22일 수도 프놈펜에서 북한 인권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기획한 찬타 씨는 북한과 오랜 수교국인 캄보디아에서 북한 인권 행사가 열린 건 재리 없는 일이라며 캄보디아의 여러 대학 학생들과 전문가, 비정부기구 소속 인권운동가 등 25명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는 한반도 안보에 초점을 맞춘 학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자의 지원을 받아 개최했다며 세 가지 목적과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대학생들에게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황을 공유하며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한편 참석자들이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인권 침해에 대항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찬다 씨는 토론회에서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오랜 우방국인 캄보디아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과거 잔혹한 크메르 루즈 정권, 심각한 인권 상황 속에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제재당했던 캄프치아를 경험했지만 1991년 파리 평화협정을 통한 새로운 시작은 세계의 지지를 받으며 캄보디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북한보단 나아졌다면서 이런 경험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를 개방하는 데 교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폴포트가 이끈 크메르 루즈는 1975년에서 79년 사이 국민의 4분의 1인 200만 명을 공산혁명의 적으로 몰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킬링필드의 생지옥은 20세기 최악의 대학살 범죄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지탄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후 악몽을 딛고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들을 단죄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전환기 정의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는 후임 캄보디아 정부가 전범재판소 설치를 통해 과거 정권의 책임자들을 단죄한 경험은 나중에 북한의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북한도 정권에 의해 반인도 범죄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규명한 만큼 향후 책임자 처벌에 캄보디아의 경험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메르 루즈 유엔 특별재판소 유엔 재판관을 지낸 정창호 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과거 VOA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며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호를 북한 등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캄보디아 대학의 찬타 씨는 캄보디아가 여전히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비판받고 있지만 헌법에 따라 다당제를 채택하고 선거가 정치적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독재자 김정은과 그의 가족을 지지하는 것 외엔 정치적 경쟁의 여지가 없는 나라라며 새롭고 젊은 총리를 맞이한 캄보디아는 이번 기회에 유엔 결의안과 제재를 준수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캄보디아가 3대 세습을 강행한 북한처럼 2대 세습을 했지만 차별적 행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훈센 전 총리가 38년의 철권 통치를 끝내고 지난해 그의 장남인 훈 마넷이 의회 승인을 거쳐 새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찬타 씨는 북한인권 토론회 뒤 캄보디아 영자신문인 프놈펜포스트와 아시아 내 20개 이상의 뉴스 매체가 연대한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 기고를 통해 캄보디아 등 북한 수교국들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캄보디아는 잔혹한 크메르루주 독재 치하에서 엄청난 비극을 겪은 국가로서 북한 주민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억압과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박탈을 경험한 캄보디아는 북한 당국의 인권과 민주적 통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찬타 씨는 VOA에 앞으로 이런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북한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캄보디아 대학생들이 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인 케네스 베 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소송 제기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북한이 피소 사실을 전달받고도 60일 이내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합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베 씨 측이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X, 옛 트위터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베 씨의 변호인은 3일 베 씨를 위한 정의라는 이름의 X 계정에 법적 고지 문건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지칭하며 피고는 소환장을 받았으며 소환장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 워싱턴 DC 법원 서기관실 및 변호사 사무실로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영어와 한글로 알렸습니다. 또한 문건에는 북한에 대한 소장이 첨부돼 있는 별도의 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북한 측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끼리 계정을 언급했습니다. 케네스 배 씨의 대북 소송을 담당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4일 배 씨 측에게 이달 4일까지 대체 송달 방식을 통해 소송 내용을 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의미하는 대체 송달 방식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직접 보내는 것과 소셜미디어 X의 북한 계정에 소송 내용을 고지하는 것 등 두 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 씨 측은 지난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직접 보냈지만 우편물이 반송 처리되자 이번에는 X를 통해 소송 고지를 하게 됐습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우편물 서비스인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3년 가까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에 소송 사실이 고지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지난 10월 우리 민족끼리의 X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으며 북한이 대응하지 않자 약 60일이 지난 지난달 법원 서기관실로부터 북한의 궐석을 확인받았습니다. 현재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일본 적군파 피해자와 케네스 배 씨 외에도 납북 사망자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 116명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일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확인한다는 구실 아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검토 중인 법률 수정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법률은 침략국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종교 조직을 통해 사람들과 삶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러한 조직을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스크바 지시를 받는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없앨 수 있다고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 대행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라는 거짓말 외에도 침략 전쟁을 선과 악 사이의 전쟁으로 바꿔치기 해 러시아의 잔혹 행위와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이 같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한편 러시아 점령지에서 진행되는 종교 탄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ince Russia's invasion in 2014, its war of aggression has included repression of beliefs against Muslims, Jews,
우드 대사는 2014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무슬림과 유대인, 정교회, 카톨릭과 복음주의자 그리고 다른 종교 집단을 탄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점령 당국이 종교적인 신념이나 소속에 근거해 개인을 구금하고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며 고문과 감금 그리고 종교 집단에 대해 극단주의자, 테러분자, 바람직하지 않은 자와 같은 지정을 하는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교회의 이반 루신 주교는 러시아 점령지에서 교회 목사들의 사례를 공개적으로 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청은 간단한 것이라며 그것은 제발 우리의 외침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must all hear it. We must all look at past Russia's disingenuous claims.
우드 대사는 우리는 모두 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오늘날 러시아의 끊임없는 폭격과 미사일 공격이 어떻게 교회와 다른 종교 장소를 강타했는지를 포함해 많은 문서화된 보고서의 사실에 대한 러시아의 거짓된 주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유네스코는 다른 문화적인 장소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124개의 종교적인 장소들에 대한 피해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며 우크라이나 문화유산 비상대응계획은 파괴된 전체 규모를 700건으로 추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계속되자 크렘린궁은 정교회 내 분열을 심화시키고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속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신앙을 무기화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는 크렘린궁이 이 무의미한 전쟁을 중단하고 모두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